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을 요약하면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셨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하고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 말씀을 보고 가능하면 5장까지 그렇게 많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이제 드디어 낙원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이후에 4장 1절 가서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가인의 뜻은 원래 쇠창이란 뜻입니다. 쇠창.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브가 뭐라 그래요? 수태하고 가인을 낳은 다음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그러죠. 맞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관이 지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뭘 얘기해 주셨어요? 여자에게서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아이를,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이게 우리를 구속할 사람이다, 메시아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이를 지금 남자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첫째 아이가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남자아이를 낳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이브를 알았다 그랬어요. 개혁성경엔 동침했다 이랬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가 여자와 그와 같은 그 성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은 거를 그걸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이게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멋있는 그러한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서 또 동침했다 이완 적나라한 그러한 그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 남자와 여자가 친밀하게 그렇게 알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이 낳고 났는데 아마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쇠창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이라는 뜻이 창인데 아주 강한 그런 창이다. 그렇게 생각하러 이게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여자의 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기상 16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인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창세기 4장 2절에 이브가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뜻이 공허하다, 숨이란 뜻이에요. 숨. 숨을 이렇게 불어넣는다 할 때 숨. 그 다음에 공허한 것, 수증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증기 아니면 헛된 것,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이게 아주 상당히 그 중요한 구절이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3절에서 5절.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종교와 복음이 무언가 그 차이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 종교와 복음. 이거에 대한 아주 성경적인 정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주기가 끝난 뒤에 이런 뜻입니다. 가인은 아주 철저한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으로 뭐를 알고 있었냐면 예배드려야 될 장소도 알고 있었고 예배드려야 될 시간도 알고 있었고 어떤 예물을 가져와야 될지도 가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신 속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거를 지금 아담이 얼마나 그게 뼈에 사무쳤겠습니까? 그때 그 잘못한 게.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그걸 충분히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대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대신 속죄 제물. 근데 지금 이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갖고 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는 여기가 보니까 땅을 가는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은 이와 같은 방법을 가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길.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고 갖다 바치는 것. 이러한 일들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고는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만들고 조항들을 만들고 계속해서 뭘 지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사기 17장 5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 사사기 17장에는 미가라고 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거든요. 돈을 훔쳤다가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니까 어머니가 돈을 다시 줬어요. 그래서 미가가 이 돈을 가지고 새겨 만든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3절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미가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17장 5절 가서 보죠. 이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구분하여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 제사장이 지금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또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가서 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나오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해라. 이래서 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 이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거함으로 그때 미가가 이르되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게 가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전 지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형상 만들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 제사장 삼다가 레위 사람이 하나 나오니까 쓱 데려다가 자기 제사장을 삼고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맞죠? 지금 가인의 길이에요. 이게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풍성히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이제 모든 것 경작이 잘 되게 해주셨다. 그 자기 열매 중에서 가져다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가인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지금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그래서 마음속에 이걸 두고두고 잊지 못하고 그 일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쫓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영원히 생명나무를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예, 쫓겨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 행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누차 얘기하고 교육을 시켰는데도 가인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또 여러분이 시편 51편 한번 가서 보시죠. 시편 51편 내용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0에서부터 19절 가서 보시면 16절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헌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상한 영.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물을 가지고 나올 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한 영을 가지고 영이 가난한 상태에서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피 없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바른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였으나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절대적인 그런 확신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이와 같은 그 차이가 나는 그런 헌물을 드렸는데 그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은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아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귀로 두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어요. 아, 내 거 가지고 그냥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뭐 딴 걸 원하느냐 하고 하나님 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생겼냐면 믿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이 가인이 최상의 것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아벨도 최상의 것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최상의 것 드린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는 믿음이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를 보실 때 넘어가신다. 내 죄악을 넘어가시고 내 죄악을 덮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 죄 없는 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신 속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기회를 줍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해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죄가 문 앞에 지금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모두에게 죄가 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죄에게 기회를 주기만 하면 죄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을 파멸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가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 행해라. 다음번엔 잘 행해라 하고 기회를 주는데 가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문에서 기다리는 대목이 나오고 거기 가서 보면 그의 열망 나오는데 그의 열망은 어떤 사람은 이게 아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성경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죄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죄의 열망은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죄의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너는 그걸 잘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4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겠죠.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1절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51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느냐. 50절부터 이제 가서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질 않아요. 말을 듣지 않냐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50절에 이제 49절부터 이제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로써 창세로부터 흘린 세상에 창조된 이후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맞죠? 예. 자, 그러면 50절 모든 대언자들의 피가 나오는데 창세 이후에 첫 번째 대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벨이죠? 이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뭘 앞날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대언자라야 맞아요. 그러면 아벨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까? 가인에게 대언했잖아요. 여기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여기 8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나누니라. 그래서 아벨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합니다, 형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는 첫 번째 대언자는 누구냐? 아벨이에요. 아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형 가인에게. 이 세상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첫 번째 순교자도 아벨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최초의 대언자가 나오고 최초의 순교자가 이제 나오게 되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화돼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죽입니까?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자기들의 행위는 악한데 예수님의 걸 보니까 예수님이 다 옳거든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대언자들이 왜 죽임을 당해요? 사람들이 판단해 보니까 자기들은 다 행위가 옳지 못한데 대언자들이 말하는 건 다 옳고 대언자들은 옳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걸 받아서 전하는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형이 동생을 죽인다. 그렇죠?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흉악하다 갈 때 흉자. 흉자가 뭐예요? 형에다가 형 아시죠? 형에다가 도끼자루가 들려있는 게 흉자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그 창세기 발견 안에는 한자에 담겨있는 창세기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흉악하다 할 때 그 흉자가 이런 데서 이제 나온 거다. 여러분이 가셔서 금방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9절 이제 가서 보니까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영어에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이게 Am I my brother's keeper?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발뺌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거의 우리나라 속담 하듯이 이렇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할 때 동생 어디 갔냐 그러면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아예 일상생활에 표현이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이에요. 동생 어디 갔냐 그러면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이제 여러 번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 10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아벨의 피가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다른 곳이 어디냐 쭉 얘기하면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 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우리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지금 복수해 달라고 심판해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 피는 예,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 뭐라고 그래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실 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은 것들을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히브리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복수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피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으니까 더 나은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는 피로 씻어야 된다. 피는 피로 씻어야 된다. 창세기 9장 6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민수기 35장 33절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할 때 마태복음 27장 25절에도 가서 보면 예,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모든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피는 피로 이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 즉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뱀과 여자와 그 다음에 이 아담이 저주를 받았지요. 저주를 받았는데 영어로 curse라고 하는 단어, 저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쓰이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curse라고 하는 단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가인에게 처음 나옵니다. 가인에게. 그래서 어느 면에서 예, 어느 면에서 아담과 이브가 저주를 받았지만 예, 그건 어느 면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은 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 자, 이렇게 해서 12절에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아담은 땅을 갈면 어떻게 돼요? 열매는 얻습니다. 맞죠? 땅을 갈면 열매는 얻어요. 근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효력을 아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효력을.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제 내리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안 듣습니다. 맞죠? 예.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시는데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없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3절부터 이제 1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또다시 표를 주셔서 은혜를 베푸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15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도대체 가인과 아벨 외에 도대체 누가 또 있었길래 이 가인을 죽이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그거 말고도 이미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가인과 아벨 여기 나온 그 두 사람만이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는 많은 아들, 딸을 낳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 5장에 가서 보시면 아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아담이 이제 3절에 셋을 낳고 4절에 가서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온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거기 4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면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다 그랬어요. 가인이. 그럼 자기 아내를 어디서 얻었어요? 또 다른 무슨 부족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예요? 자기 누이 중에 하나를 아내로 얻은 거예요. 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아, 근친 결혼하면 지금은 나쁘죠? 왜 그래요? 유전자가 많이 상하고, 예, 그래, 그렇게 돼서 지금 근친 결혼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악성 아니면 열성 그런 유전자들이 모이게 돼서 사람이, 예, 유전자가 아주 나쁘게 돼서 바보 천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근친 결혼을 지금 다 막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는 거의 사람이 완벽한 상태거든요. 뭐 유전자가 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천상, 예, 형제와 그 다음에 자매가 결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 그건 가인의 형제예요.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온 그런 형제들 중에 하나일 거고, 가인의 아내는 누구냐? 아, 그건 가인의 누이들 중에서 하나였을 겁니다. 예, 그거 외에는 다른 솔루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 표를 주셔갖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자,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는 이제 가인이 주님의 그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면서,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도시를 세우고 왕국을 세우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 족속이 아예 이제 주님 앞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또 주님의 앞을 떠나서 아예 그냥 딴 데 가서 살려고 마음을 먹고는,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가서 살면서 그래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어요. 에녹. 예, 그래서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밑으로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4장 그, 19절부터 이제 라멕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라멕은 나중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예, 여기 가서 보시면은,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이거든요.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는 다른 라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라멕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나오는 라멕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예, 사악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가서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셋, 셋의 뜻은 지정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셋,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며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에노스는 뜻이 연약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연약한 자. 자, 여기 가서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가인의 족속들이 아주 악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족속들과는 구분이 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됐다, 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여기 가서 보니까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5장 1절, 2절, 3절 쭉 해갖고 32절까지 쭉 나오는 가운데 아담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죽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죽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니까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이 예,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가서 보시면 여기하고 대칭이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세대가 많아요. 아담에게는 아담이 낳은 다음에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서 아담에게는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다 어떻게 돼야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다 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뭐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바울도 우리의 형제예요. 베드로도 우리의 형제지 바울이 우리 할아버지고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세대가 하나뿐이 없어요. 아담 안에서는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많은 세대가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죽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안에는 세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세대는 영원토록 예, 죽지 않는 예, 그와 같은 삶을 누리는 세대다. 예, 이렇게 이제 돼서 여기 이 말씀 창세기 5장 1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원래 이렇게 대칭을 이루게 돼 있는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 세대에 대한 책이라 할 때 그 책이 빠져 있고 세대가 계보로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되질 않아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없게 지금 그렇게 돼서 좀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가서 보면 아주 대단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자 여자 다 할 거 없이 아담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아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뜻이 뭐냐면 흙이란 뜻이에요. 흙.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담이라 불렀다. 이분은 아담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5장 2절을 하나님이 이제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잊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창조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창조된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 창조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창조가 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됐습니다. 또 어떻게 창조가 됐냐? 남자와 여자로 따로 창조가 돼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든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성적인 그러한 그 결합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뭘 줬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복을 찾고 저주받기를 원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한 사실. 이름인데 이름이 뭐예요? 아담. 아담의 뜻이 뭐예요? 흙이에요. 우리가 흙덩어리 지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흙덩어리 지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명예를 누리고 좋은 권세를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70, 80 넘어가면 다 흙 속으로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제가 공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이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도 소용없고 맞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늘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 가서 설 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 여기에 신경을 쓰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고 영원을 추구할 수 있고 예,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장 3절에서부터 5절 가서 보시면은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100%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예, 손상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나요. 여기 나오는 형상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훼손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사람이 누구나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로 이제 태어나서 시편 51편 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 불법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수태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혈통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1절부터 읽어보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첫사람 아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실수를 다시 뒤집어 놓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합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상속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늘에 있는 모든 상속물을 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누굴 통해서 하세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모두 아담의 허리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피 속에 아담의 피가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흑인 어느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안에는 아담의 유전자와 아담의 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역시 아담 속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고 칭의에 이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셋부터 시작해서 여러 족장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은 대개 900세 이상을 살아요. 평균 나이가 900에서 950세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은 다 이해하겠는데 다 받아들이겠는데 900세 사는 건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예요. 여러분 900세, 950세, 무드셀레는 969세를 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어요. 969세 산 겁니다. 지금의 나이나 똑같아요. 지금의 969년 예, 똑같이 산 거예요. 그 당시엔 사람의 수명이 거의 천살까지 갔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에 가서 보시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까 그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뭐의 표상이냐 표적이냐 하면 휴거받아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예표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가 나오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뜻이 뭐냐 하면 죽을 때 그것이 보내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노아의 대홍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던 해에 노아의 대홍수가 생겼습니다. 그는 969세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32절에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노아가 나오죠. 라멕은 창세기 4장에 나왔던 가인의 후손 라멕과 다른 인물이고 라멕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노아의 이름은 원래 뜻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안식을 원해서 그래서 라멕의 아들 노아를 낳고는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습니다. 노아의 선조들은 대개 100세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노아는 가서 보니까 32절에 500세가 되어 셈과 그 다음에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나중에 보시겠지만 야벳이 장자고 셋이 두 번째 아들이고 함이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100세 때 아이를 낳는데 여기는 몇 세에 나요? 500세 될 때 지금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노아 당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과 5장 말씀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